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지난달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위한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린 것인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언을 담은 자서전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에 기초한 북한 인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후에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신 씨의 자서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 씨는 앞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먼저 이 신동혁 씨 어떤 행적이 문제가 된 것인지 짚어주시죠.
네. 신동혁 씨는 지난 1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일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자신을 응원하고 믿어줬던 이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러나 세계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은 이에 앞서서 신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의 집필자인 언론인 블레인 하든 씨의 말을 인용해 신 씨가 자서전 내용의 일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당초 자서전에서 13살 때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고 기술했지만 이를 20살 때의 일이라고 정정하는 등 정치범 수용소 체험과 관련된 일부 장소와 시기 등을 번복했습니다. 신 씨는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서전의 오류를 시인할 경우 북한 인권운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친구들 때문에 사실 확인을 망설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이 신 씨와 관련된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북한 당국은 제외 공관 등을 통해서 신동혁 씨와 관련된 논란을 부각시키며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먼저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지난 21일 요하임 리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 씨가 자신의 증언에 오류를 인정한 것은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거짓 증언에 기초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모든 북한 인권 결의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된 관련 영상을 참고하려며 해당 페이지에 주소까지 소개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신 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가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대사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동혁 씨는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측의 주장은 이 신동혁 씨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니까 모든 게 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북한의 네.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신동혁 씨의 오류 인정과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신동혁 씨가 오류를 인정한 부분은 그가 어떤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 씨가 가장 끔찍한 곳에 있었는가 아니면 매우 끔찍한 곳에 있었는가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개탄스러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유지시키고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며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신동혁 씨가 자서전의 일부 오류를 인정한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신 씨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오류라고 시인한 데 대해 북한이 이를 선전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신 씨가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큰 흐름을 해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만 보더라도 80여 명의 증언과 240여 명의 비공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북한이 이들의 증언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 씨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참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신 씨가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내 탈북자 사회에서도 이 신동혁 씨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였을 텐데요. 어떤 네. 의견들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내 탈북자 사회에서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과장해서 발언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이번 신 씨 사태를 계기로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는 탈북자들의 정치적 증언들을 한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검증 없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성경 교수도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와 과장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한국 사회에 형성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주의를 요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동혁 씨가 인정한 자서전의 오류가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2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COI는 비공개로 240명 이상의 증인들을 면담했으며 신동혁 씨는 COI의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한 80여 명의 증인 가운데 한 명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어 COI가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 북한의 인권 침해 형태는 다수의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정보들에 의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 씨가 그동안 북한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인권운동에 미칠 파장도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를 이끌었던 마이클 커디 전 위원장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 씨가 14호 관리소에 살았는지 아니면 18호 관리소에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순 씨가 완전 통제구역에서 살았던 또는 일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았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신 씨의 몸에 있는 상처와 화상을 입은 흔적은 그가 당한 고초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 씨가 이번에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고 해서 당시 증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츠 사무총장도 커비 전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신 씨가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점,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형이 처형당했다는 점, 그가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했다는 점 등 근본적인 사실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운동가 신동혁 씨의 자서전 일부의 오류 인정, 또 이에 따른 북한 인권단체의 반응과 각국의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접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싱가포르 접촉이 언제 이루어졌고 또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싱가포르 접촉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접촉에는 미국 측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그리고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그리고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이용호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전직 관리들 그리고 북한에서는 외무성 관리들의 접촉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접촉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북한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미한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연계한 기존의 제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리 부상은 접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내놓은 제안에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미국이 심사숙고한 뒤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 참가자들은 이번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 등 당사국들 간 공식적인 논의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미국 참가자들이 민간인 자격으로 북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온 것이지 미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싱가포르 접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싱가포르 접촉이 이루어진 다음 날 싱가포르 접촉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접촉은 미국 정부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열리는 트랙2 회동,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접촉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접촉에 참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전직 관리를 포함한 여러 대화 상대와 정례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해당 인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움직였고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미국과 한국의 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라는 이런 제안, 이런 제안이 공허한 제안, 그러니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와 전직 관리들에게 잇따라 미한 군사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한 핵실험 중지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입장 변화를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게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공이 오랫동안 북한 쪽에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아무런 뒷받침도 없는 새로운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이른바 북한 정부와 정당 단체 연합회의 명의로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네. 제안의 내용과 함께 또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은 신년사 관찰을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범하게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무모한 체제 통일론을 버려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신년사를 관찰하기 위한 결의대회의 하나로 통일 전선 차원이지 대남 전략을 결정하거나 대화를 제의하는 회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연합회의 개최가 남북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전히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입장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접촉인 싱가포르 접촉과 또 이에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님 떠난 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사랑했던 마음은 남아 있어요. 홀로 남아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것이 잘된 일이야. 어느 날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갔지요. 나 혼자
بحول الله وقوته نختار منطقة لرسالته وكمثل المسلمين مسيرتنا في الآخرين بكل ما من شأنه وحدث الصف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신임 국왕입니다. 살만 국왕은 지난 23일 이복형인 압둘라 전 국왕이 타계하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사우드 국왕을 세운 초대 압둘라지즈 국왕의 유언에 따라 장자가 아닌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아 왔는데 살만 국왕이 일곱 번째 국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살만 국왕은 압둘라지즈 초대 국왕의 여덟 번째 부인인 하사 알 수다이리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명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수다이리 부인의 아들 일곱 명은 사우디 왕실의 중추 세력으로 꼽히는데 제일 위인 파흐드는 지난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국왕을 지냈고 나머지 형제들도 정부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살만 국왕은 수다이리 일곱 형제 중 다섯 번째로 올해 79살입니다. 살만 국왕은 10살 때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두 외울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인 1963년부터 2011년까지 48년간이나 사우디 수도 리야드가 있는 리야드주 주지사를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리야드는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사우디 최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리야드 주지사 당시 서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주력하면서 서방과의 지정학적, 경제적 관계를 중요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살만 국왕은 국왕 즉위 전에는 부총리와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또 압둘라 국왕의 건강이 악화된 뒤에는 주요 행사에 사우디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정세와 세계 석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새 국왕 취임 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만 국왕은 사우디 국영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선왕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국왕들이 걸어온 길을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살만 국왕은 또 자신의 1순위 왕위 후계자인 왕세자의 이복 동생인 무크린 왕자를 2순위 후계자인 부왕세자의 이복 조카인 무함마드 내무장관에 책봉했습니다. 살만 국왕이 자신의 친동생이나 친아들을 지목하지 않은 것은 왕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국제 유가 하락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 또 인접국 예멘의 정치적 혼란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왕실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신임 국왕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9시에 이곳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1월에 국정연설을 통해서 한 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평가를 하면서 네. 이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네,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정연설을 봤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경제 문제를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초에 취임했으니까요. 취임 연설을 포함해서 이번이 여섯 번째 신년 연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보다 경제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6년 전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 혹독한 불황과 오랜 전쟁을 뒤로하고 이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2010년 이후 미국에서는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이는 유럽과 일본 등 모든 선진 경제를 합친 수치보다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3분의 2로 줄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특히 미국 경제가 1999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새 국정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중산층 살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가 아닌 미국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중산층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제안을 했는데
네.
상위 1%의 부유층에게 그에 걸맞는 세금을 물려서 이렇게 거둬들인 세려운 세수는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 또 교육에 쓰도록 하자는 건데요.
네.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밝힌 숫자가 있는데요. 한 해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5% 가까이 올리는 것이죠.
네.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백악관은 이를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중산층 또 저소득층의 보육과 교육 등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자들, 이런 부유층 증세는 그동안 공화당에서 쭉 반대해온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 지난해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이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유층 증세를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 공화당의 공식 반응을 내놓은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요. 이 오바마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부유층 증세도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공화당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의장도요. 며칠 뒤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부유층 증세는 절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화당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 부유층 증세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문제 외에도 또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나요?
외교와 교육, 기후변화 대응, 국가안보 여러 가지 의제를 다뤘는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에 가장 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총 연설 시간이 60분이었는데요. 경제가 25분, 뭐 거의 절반 가까이죠.
네.
외교는 10분, 교육과 기후변화가 6분, 국가안보에는 2분 정도 할애하는 데 그쳤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해 국정연설을 보면요.
네.
외교가 15분, 경제가 10분으로 외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국정연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현명한 지도력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동에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에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아랍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가 결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또 이란 핵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의회가 추가 제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를 결의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국정연설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또 지난달 전격 발표했던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이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단 미국과 쿠바의 관계 이상의 이제 효과가 있을 거란 건데요.
네.
올해 국정연설에는 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 쿠바의 간첩 혐의를 억류했다고 풀려난 미국인 앨런 그로스 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 중에 쿠바 문제
네.
또 이런 쿠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앨런 그로스 씨의 이름을 거론을 하자 그로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환호를 보냈고 또 국정연설을 들었던 의원들도 함께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국정연설에서 뭐 이렇게 쿠바 문제는 얘기할 줄 예상을 했었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올 초에 사이버 테러 문제로 해서 이 북한 문제가 언급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이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60분 동안 단 한 차례도 언급을 안 한 것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또 미국 가정, 특히 이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니 해킹 사태, 또 이 배후로 지목됐던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경제와 외교 외에 또 다른 현안들 중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눈에 띄나요?
교육과 관련해서요.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제 커뮤니티 대학 학비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미국의 무료 공교육의 범위를 이 고등학교까지 해서 대학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600억 달러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고 또 공화당의 반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실현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환경 문제도 비중 있게 언급을 했는데
네.
미국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욱 주도해 나가겠다. 또 탄소 배출도 더욱 줄여나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고위급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뭐 일단 뭐 협상 자체는 굉장히 역사적인 협상이죠.
네.
하지만 예상됐던 대로 첫 협상에서 이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또 이제 제재 해제 같은 장기적인 의제뿐만 아니라 대사관 개설 같은 단기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 협상을 열기로 했는데 이번 협상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네.
열렸고요.
또 네.
미국 협상단을 이끈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방구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동안 쿠바를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의 관리였습니다.
네.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뭐 양측의 입장이 달랐을 텐데 많이 달랐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쿠바 난민에 대한 이민 정책, 또 쿠바의 인권 상황 제재 해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선 쿠바 정부는 미국이 쿠바 난민에 대한 특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쿠바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미국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쿠바인에 대해서는 이 범죄 기록 같은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네.
예외 없이 거의 다 이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네.
쿠바 정부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의 이런 이민 정책, 또 쿠바인들에 대한 특혜가 쿠바인들이 쿠바를 이탈하도록 부추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뭐 이번 협상에서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쿠바 대표는 이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무모하게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면서 사고의 위험이 크다. 또
네.
불법적으로 미국에 간 쿠바인들이 인신매매나 성범죄 같은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런 쿠바에 대한 이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의 의회 등에서는요, 쿠바의 인권 개선에 맞춰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쿠바 정부가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변한 것이 없는데 국교 정상화라는 선물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더 강경한 비판도 있었고요. 이런 비판들을 의식해서인지 미국 협상단도 이번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크게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쿠바 정부는요 인권 문제는 국교 정상화의 의제가 아니다. 미국의 내정 간섭을 거부한다면서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를 본다면 대사관 개설 같은 것은 좀 용이한 문제 아닙니까?
뭐 앞서 그렇게 예상이 됐었지만 뭐 이 문제도 양측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 대사관 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 대표부 건물을 그대로 이제 대사관 건물을 쓸 수가 있고요. 일단 대사관이 열리면 또 대사가 서로 이제 주제를 하게 되면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도 가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였는데 하지만 쿠바 측이 이번에 실무 협상에서 양국 대사관 개설에 앞서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따라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이 되는데 미국 국무부는 이미 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네. 케리 장관이 이번에 실무 협상을 앞두고 밝힌 입장이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미국의 쿠바 주재 대사관의 공식 개관을 위해서 쿠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이 열릴 때 그 대사관 개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죠.
네.
또 대사관 개설 후에 계속 국교 정상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 건립을 두고도 양측의 이견 차이가 있었고요. 한편 쿠바 외무부도요. 나 이번 실무 협상을 통해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밝히면서 국교 정상화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다음 협상 날짜가 잡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이제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다음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미국과 쿠바 정부 모두 이제 국교 정상화 과정은 길고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네. 뭐 이 국교 정상화라는 큰 흐름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고요.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밝혔지만은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취했던 50년간의 봉쇄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쿠바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또 쿠바의 입장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의 제재 해제 또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노동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20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만 16살에서 59살 사이 노동 연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억 1,580만 명으로 전년보다 37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또 총인구 13억 7천만 명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해 67%로 나타났는데
네.
이는 전년도의 67.6%보다 역시 0.6%포인트나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해는 감소세가 또 계속해서 더욱더 급격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네, 중국의 노동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뭐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중국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한자녀 정책을 펴왔죠.
네.
대부분의 부부는 자녀를 한 명만 가질 수 있고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과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네. 한자녀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는데 현재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독자면 자녀를 두 명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그 인구 고령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고령화도 심각한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살 이상인 고령 인구는 2억 1,240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꽤 많이 늘어난 것이죠.
네.
또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당국의 예상을 보면요. 2030년에는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노인인 셈이죠.
네.
이는 이제 1982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살 이상 인구 비중이 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급격한 증가세인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노동인구 비율은 줄고 또 고령인구 비율은 늘면서 이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고령인구를 부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노동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역시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네, 같은 날 나온 수치죠.
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요.
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10조 2,400억 달러, 전년도에 비해서는 17.4%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성장률이죠. 네네. 하지만 중국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1990년 3.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또 당초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지난해 성장 목표 7.5%에도 미치질 못했는데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 목표를 내놓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 달성하지 못한 건 199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2010년에 10.4%였습니다. 사실 2000년대에는 뭐 계속 두 자릿수로 고성장을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2010년이 마지막이었고요. 2011년에는 9.2%,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 7.7%에 머물렀었는데 지난해 7.4%로 더 내려간 것이죠.
네.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뭔가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또 무역과 함께 중국 당국이 상당히 강조를 해왔던 이 내수 증가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투자와 성장보다는 경제의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뭐 성장률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반대요.
네.
하지만 정부가 그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단기 부양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건설도 추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경제 성장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죠.
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예전의 고속 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지난해 중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이 국가통계국도 새로운 통계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로 발전하고 또 질적인 수준을 제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됐던 그런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지난해 7.4%를 기록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는 7%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선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최성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이란 없는 거야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Oh.